그가 나를 보내심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년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초신자들에게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고 물으면은 누구나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대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늘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둘 다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주님은 진정 모든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의 희락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의 전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만 세상에 오셨는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나의 개인 차원의 구원과 영적인 차원의 축복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목적이 있으신가?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데에는 다른 차원의 목적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에는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도 있다고, 영적 차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차원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회당 예배에 관한 성경 최초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회당 예배 형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기록으로 알고 있는 회당 예배 형식과 동일했다면은 아마 당시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에 시편 찬송 한 편을 부르고 그 다음 신명기 6장의 쉐마,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에 들어라 하신 말씀, 그것을 낭송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18가지 축복을 암송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순서에 따라서 율법서 낭독이 있고 그 다음 선지서 낭독이 있은 후에 설교자의 강론이 있고 회당장의 축복으로 끝났을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레위인이나 제사장 아니면 회당장이 요청한 사람만이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셨다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회당장의 요청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날 예수님에게 주어진 선지서는 이사야서였는데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서 6장 61장 1절 2절 말씀을 찾아 읽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첫 부분에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 각각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공생사역 들어오셔서 터뜨리신 첫 일성으로 갈릴리 해변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공생사역 들어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으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전혀 모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에 임한 천국, 하늘 왕국의 삶, 그 삶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여기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합니다. 그 말을 달리 옮겨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3장 21절 22절에 기록된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자신에게 강림하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명을 받고 능력과 지혜와 권위를 받아서 공생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데 네 가지로 밝히십니다. 18절을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둘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셋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넷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 네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그 다음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요한복음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누가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이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 모든 것 다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의 한 부분만을 보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 18절, 19절 말씀 어떻게 이해하는가? 영적인 메시지로 해석하고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18절, 19절 말씀 잘 보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육신의 포로가 아니라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적으로 눌린 자, 억압받는 자가 아니라 죄악의 마음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신이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석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질문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주류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들처럼 그렇게 이론적인 사람들, 추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750년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원 후 30년경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인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구원의 은혜 이전에 물리적인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나중 죽은 후의 은혜 이전에 지금 현세의 은혜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은 말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요, 종 노릇하는 자에게 해방, 눈먼 자에게 눈뜨게 됨, 억압받는 자에게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는 곧 희년, 주빌리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희년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뛰고 감사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해. 그것이 희년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영적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레위기 말씀을 기억을 한 거예요. 아, 이제 희년이 오는구나. 희년은 물론 일곱 번째 안식년, 7 곱하기 7, 49년, 다음에 오는 50년째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늘 거룩과 안식과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일곱 번째 날은 안식일로서 거룩한 날, 복된 날이었습니다.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곱 번째 달도 특별했습니다. 매달 첫 번째 날은 월삭으로 지켰지만은 일곱 번째 날 첫 번째 날은 일곱 번째 달 첫 번째 날은 나팔절로서 복된 날로 지켰습니다.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일곱 번째 해 더 특별했습니다. 안식년으로서 거룩한 해요, 복된 해요, 쉬는 해였습니다.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안식년 가운데도 일곱 번째 안식년은 희년으로서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해였습니다.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희년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에 충만했는가? 하나님은 희년에 관한 계명을 주시면서 다음 네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희년에 땅을 경작하지 말고 묵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라. 사실 이 계명은 안식년에 관한 계명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우리는 안식년 하면 누구나 목회자나 또 교수들, 선교사들이 6년 일한 후에 7년째 쉬는 해를 기억을 하는데 성경의 안식년은 농사와 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년에 씨를 뿌리지 않아도 밭에서 스스로 난 곡식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스스로 열린 열매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거두지 말라, 거두지 말라, 계속해서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수확하지 말라고. 왜 수확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군지 말씀합니다. 곧 너의 너와 네 남종과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쉬게 하신 데에는 선하신 뜻이 있으셨습니다. 첫째는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7년마다 땅을 놀게 하면 토양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후세들에게 좋은 땅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쉬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계명을 배우는 데 집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의를 주신 이유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이유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가지치기도 하지 않지만 밭과 과수원에서 절로 나는 것들은 나그네와 객들이 먹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희년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진정 주의 은혜의 해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자들은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년에 지키라고 주신 두 번째 계명은 빛을 탕감해 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땅을 놀리라고, 경작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빛을 탕감해 주라고. 이 계명도 안식년에 관한 계명이기에 희년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계명이었습니다. 매 7년 끝에 빛을 면제하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나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6년이 지났는데도 갚지 못하면 탕감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짐을 덜어줘서 새 출발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신 직후에 이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7년째 탕감해 주라는 말씀 때문에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을 줄을 아시고 신명기 1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악한 마음을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돕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혹독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하시고 악념을 품는다고 하시고 악한 눈을 든다고 하시고 결국은 죄를 얻은 자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같은 말씀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웃의 빚을 면제해 주는 삶은 이웃을 사랑하는 크리스천의 삶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예수님도 이것을 주기도문에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면제해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면제해 주옵시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 표현과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빚, 우리에게 빚진 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Our debts and our debtors 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진 빚 가운데 가장 큰 빚은 그리고 복음서 기자들이 주기도문을 기록하면서 의도한 것은 물론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억만금을 주고도 갚을 수 없는 빚, 이것은 우리 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웃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빚도 면제해 주라는 그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빚을 탕감받는 희년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진정 주의 은혜의 해였습니다. 희년에 지키라고 주신 세 번째 계명은 노예를 풀어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땅을 묵히라. 두 번째는 빛을 탕감해 주라. 세 번째는 노예를 풀어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도 안식년에 지켜야 하는 계명이었기에 희년에 자동적으로 적용되었던 계명입니다.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합니다. 어떤 근거로 왜 종을 풀어주라고 하시는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너희가 종 노릇하다가 나의 긍휼을 입어서 해방이 되었다고. 그러니 너희도 받은 그대로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곱 번째, 7년째의 모든 종을 풀어놓아주라고 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낼 때에는 선대해서 보내라고 명하십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양과 포도를 후히 줄지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애굽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너에게 많은 선물을 받고 나오게 했듯이 너희도 종들을 내보낼 때 그렇게 후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후대하라고 하시는가?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5장을 보면 그가 6년 동안의 품꾼의 싹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종의 삶,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은 정말 주님의 은혜의 해였습니다. 희년에 지켜야 하는 네 번째 계명은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일곱 번째 안식년, 다시 얘기해서 희년에만 해당되었던 계명입니다.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 기업, 너희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 그러나 지금은 남에게 팔린 땅, 그 땅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땅이 다시 너희 것이 될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남의 땅을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샀어도 49년이 지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원래 땅 주인에게 반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영원히 소작농으로 비참한 가난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시고 부자가 영원히 부자로 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자들에게 희년은 진정 주님의 은혜의 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희년에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교리 공부에서 배운 소리만 토해냅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읽으신 후에 책을 덮어서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랍비들 설교할 때는 앉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는 감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 일어났지만은 설교할 때는 앉았습니다. 앉아서 많은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누가는 딱 한마디만 기록합니다. 이들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고, 너희가 듣는 중에, 너희 귀에란 얘기는 듣는 중에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이 은혜의 해가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희년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왔지만 그리고 희년이 돌아왔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나를 영접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이 희년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역시 우리 주류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 전혀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희년이 실제로 도래한 것을 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또 말씀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더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고 아예 실천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묵상한 희년에 관한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땅을 놀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1년을 놀리는가? 내가 구워준 돈이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것을 모두 탕감해 주는가? 내가 돈 주고 종으로 샀는데 왜 풀어주는가? 내가 힘들여 산 땅 왜 전주인에게 돌려주는가? 신약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투성이로 나와 있습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은 얻으리라. 나보다 부모, 처자, 형제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부모 장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다는 자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복음을 전하라.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물론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 말씀을 하는 자를 떠나는 겁니다. 아주 해결책이 단순합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 왜 그런 교회 가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듣고 있냐고. 오늘날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전혀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수많은 자들이 따랐다가 주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다 떠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를 대표해서 한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영생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과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을 들으면 절대 다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말씀을 계속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근데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반응이 좀 다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주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님은 썩어 없어질 우리의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차피 다 지나갈 것인데 어차피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인데 주님께서 왜 그것에 초점을 두셨겠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주의 은혜의 해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의 해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주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싫을 때 그렇지만은 교회에 붙어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 같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 같기에 계속 붙어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말씀을 이분법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지키기 쉬운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곳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지키기 어려운 말씀은 성자나 극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주류교회들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수도승이나 수녀와 같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이 모든 소유를 포기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일반 성도들은 수입의 일부를 자선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해도 된다고 가르쳐왔습니다. 사실 그것만 잘하면 당신은 훌륭한 크리스천이라고 박수를 치고 칭찬을 해왔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런 과격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곧 종말이 다가올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물론 곧 종말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자신의 부모, 형제, 처자 이거 사랑 안 해도 됩니다. 곧 천국 가서 다 볼 것이기 때문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2000년 동안 종말은 오지 않았고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배경과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배경은 천지 차이로 다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사회는 농경사회, 그저 백 몇십 명이 모여서 사는 조그만 사회. 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서로를 다 알고 모든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회. 그 사회에서는 예수님 사회 윤리가 통했지만 오늘날은 통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미시들처럼 산속에 가서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두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들어가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갈릴리 그 동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갈릴리 시내를 휘젓고 다니시고 예루살렘에 오시면은 예루살렘 시내를 휘젓고 다니시면서 가게에서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온전히 보지를 않고 어려운 말씀을 피합니다. 물론 그런 자에게는 궁극적인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개인적인 영혼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더불어 사는 육신의 삶을 수반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더불어 사는 육신의 삶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약시대 희년에 일어났던 극도의 기쁜 일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믿고 안식하고 남의 빚을 면제해주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내 것이지만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삶 때문에 우리 주위의 가난한 자들과 갇힌 자들과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새 출발을 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주위 사람들에게 넘쳐 흘러야 됩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약속의 신실하심,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에서 하신 말씀 믿어야 됩니다.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 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 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셨을 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동안 먹을 것을 내리셨습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을 때 난데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난데없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에게 탕감받은 빚을 기억해야 됩니다.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만 달란트는 수백 년 일해도 갚지 못하는 빚입니다. 그걸 탕감받은 종이 돌아가다가 자신에게 겨우 100데나리온밖에 빚을 지지 않은 동관을 만나자 그의 목을 쥐입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주인이 다시 그 악한 동관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겨우 100일 동안 일하면은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빚진 자 목을 잡았다고. 다시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으로는 고백해요. 하나님께 빚 면제받은 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갚을 수 없는 빚인데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살다가 지옥의 영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받은 것에 비하면 100데나리온도 안 되는 남에게 준 빚, 그거 100만 원 받지 못했다고, 500만 원 받지 못했다고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종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종 노릇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말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종 노릇하고 살았다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종 노릇하고 살았다고, 근데 이제는 나 얼마나 자유하는지 모른다고. 그렇지만은 남에게 똑같은 자유를 선물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땅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출애굽해서 끌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 다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곳에 살던 가나안 거민들의 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고 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은 남에게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정치생활, 사회생활, 경제생활이 또한 복음입니다. 매일 믿음으로 희년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음입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만 들어갖고는 참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옛날 인자한 어른들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집에 데리고 있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가정부, 옛날에 식모라고 그랬습니다만은 가정부를 가족과 같이 여기고 가정부가 젊은 처녀일 때는 나이가 차면은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처럼 신중하게 신랑감을 고르고 혼숙감을 잘 마련해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세상에서도 선한 사람들은 자신의 하인들 그리고 가정부들, 직원들 선대합니다. 하물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선대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 실험실에서 그리고 회사 사무실에서 가게 일터에서 어떻게 선대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주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하고 끝납니다. 우리 구원의 현세적인 차원, 육적인 차원,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차원, 이거를 100%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주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는 일이 늘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다이아몬드와 같아갖고 한 곳에서만 보면 큰일 납니다. 한쪽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기에 인간의 책임과 의지 이거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싸우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가? 요한복음 말씀도 봐야 되고 마태마가 말씀도 봐야 되고 누가복음 말씀도 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부분적이지만 불완전하지만 지상에서부터 희년의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온전한 희년의 삶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령 안에서의 그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또한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들 마음에 품고 가까이 하고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풀어주고 복되게 하는 삶으로서 지상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희년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